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흘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 본문 느헤미야서 9장은 천지 창조 때부터 느헤미야 당시까지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시입니다. 참 길지요. 예,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것부터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서 군인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키게 함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줬는데 그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게 함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함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준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두 장기가 그 뇌와 심장인데 뇌는 가장 단단한 머리뼈가 감싸고 있고 또 심장은 가장 많은 개수의 갈비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리고 많이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 삶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성벽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번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외벽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수문 앞 사경회와 같은 내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외벽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수문 앞 사경회와 같은 내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외적인 성벽과 내적인 성벽을 함께 쌓아가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앙과 삶의 형식과 내용은 함께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세워지지 않고 워터게이트 숨은 사경회로 세워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 스캔들이 우리말로는 추문인데 그것이 그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걸림돌입니다. 닉슨은 그 일을 벌일 때만 해도 그 도청이 자기를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으로서 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한 지금까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경회는 우리의 또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디딤돌과도 같습니다. 10번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인 것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을 기뻐해야 하는 날임을 깨달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은 가장 먼저는 가치의 구별됨. 그 가치의 구별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치의 구별됨과 함께 시간의 구별됨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일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일을 지킴이 우리를 평생 동안 견고하게 해주고 또 우리 자손들도 견고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네. 예레미야 32장 41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인데, 예, 좀 길죠. 예, 지난 두 절보다 좀 더 길죠. 네, 그렇지만, 나 잘 외워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쪽. 네. 너희는 가서. 네. 네. 우리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또 다른 분. 네. 또 다른 분. 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네. 또 한 분 더 해볼까요? 없으십니까? 정원아 집사님? 아, 저 뒤에 손 돌려 가셨던 분. 네, 한 분 해보십시오. 네. 네, 한 분 한 그룹. 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는 늘 잘 점검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서 9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깁니다. 예, 그 기도가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번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A번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그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들은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예,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8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막절 수문앞 광장 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지금 회개 부흥 집회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실상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위대하고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책 낭독과 자복을 몇 시간씩 했습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낮에 4분의 1씩인데 4분의 1씩은 각각 3시간씩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 그러니까 낮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각각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6시에서 9시와 9시에서 12시를 의미합니다. 그 6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인간을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자양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그 행간의 의미와 적용을 함께 잘 수용해야 합니다. 간혹 말씀 하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율법주의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행간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신비주의자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을 외면한 채 기도 자체에만 골몰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잘 조화 있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말씀 3시간, 기도 3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 통독수련회를 제가 목사가 아니면 매년 따라가고 싶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들 가운데서 천국 가시는 분들 중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고 가시는 분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절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그 5일 닷새를 소위 투자해서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는 것은 굉장히 저는 수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 의외로 목사가 성경을 참 많이 못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매년 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성경을 같이 읽자고 약속을 하고 그 해에는 그 사역하면서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읽을 것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예.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직장에 휴가를 내서 병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자영업을 하면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내 영적인 건강에 좀 보충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이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예,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레위 사람들이니까 단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올라가서 그 회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지도자가 보일 그 당시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기도하면은 구역 식구들이 봅니다. 아, 구역장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압니다. 구역장은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겸비할 수 있어서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처음에 마음 열면은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다 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절반 조금 더 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역장이 어디 해외에 출장 갔다가 구역 공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맞춰서 공항에서 바로 달려오는 모습을 구역 식구들이 한 두 번 정도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아, 구역장은 저렇게 해서도 오는 것이구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다른 구역 식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창조 시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과 이 세상과 나 자신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과 나의 조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믿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뿐만 살아가야 할 이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비번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예,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 기도드리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작아 보이는 가정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유명한 가정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그렇게 부르시고 목동이었던 다윗도 부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비롯할 창자의 그 세상 셋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할 기자인데 그 창세기의 내용은 사실 거의 11장에서 끝이 나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내용인데 전에 목사님께서 창세기는 창세기이기도 하지만 창가정기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가정을 택하십니다. 10번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몸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신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 큰 돌을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예,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홍해를 건넘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힘이 세어서 이제 우리 분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나일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처럼 나일강의 기적에 무슨 산업혁명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생애 순간순간마다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출애굽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내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광야에서 인도하심 또 율법 즉 안식일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었는데 그들에게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계명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계명은 자유인들만 지킬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면 다릅니다. 자기가 정하면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계명들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홍해를 가르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말 의미 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본질을 잃고 나니까 율법 조문만 남았던 것입니다. 2번 A에서 D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받았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총들입니다. 예, 천지창조,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광야 인도, 이런 안식일을 주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셨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가족들, 물, 공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에이번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모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종 그 궁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저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이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지금 예, 광야 시대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을 것 부족하고 예, 잠자리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인도했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면 그래도 먹는 거라도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뭐 수박, 부추, 참외, 고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을 내가 더 잘 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인도해가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잘 꾸려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제게 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좀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첫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좀 끔찍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갈 수 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아마 그들이 좀 단지 먹을 것 자체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비번 22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계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것은 가나안 시대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작은 전쟁을 각각 다 치러야 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지파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있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10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한 나이다. 예, 이 사사와 열왕기 시대를 자복합니다. 예,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더 쉽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입니다. 좋은 게 좋아, 좋아 보이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징계하고 그러면 고난을 받고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또한 왕정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하는가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연속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포로시대를 자복합니다. 포로시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가나안의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외인 민족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까방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입니다. 그 굉장히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뭐 연예인, 뭐 대표적인 까방권을 가진 사람 할 때 두 사람 얘기하는데 김연아 그리고 그 축구 선수 박지성입니다. 혹시 한두 가지 잘못하더라도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까임 방지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까임 방지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32,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두려우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아스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자격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심, 두려우심,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심, 공의로우심, 진실하게 행하심 등으로 말씀합니다. 이 32절, 33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1인칭 복수인 우리입니다. 앞에서는 그들, 열조, 조상 등등 3인칭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1인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기 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B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크고 넓은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그것을 먹고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예, 약속의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제대로 된 학생으로서의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러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네. 갑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서 9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이는 수문 앞 광장에서 선포되었던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3시간씩 그 말씀과 의지를 다한 회개를 통해 회개를 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회개가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시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것만 내세우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너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것은 미숙한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번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일하심의 현장. 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후기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을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답은 나의 지난 인생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잘라 감사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긴 역사를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엉뚱하게 하나님 없어요. 뭐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망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쭉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0세에서 20세 때 보니까 제가 17살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봄에 가을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대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교회에 거의 매일 출근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에 눈을 떴고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그룹에 눈을 떴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주님의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고 이재철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30대 때는 주님의 교회 사역을 계속했고 교회가 저를 많이 키웠고 제네바에 가서 6년 동안 있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 눈을 참 많이 뜨게 되었고 30대 때 결혼도 했습니다. 40대 때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교회가 역시 저를 키웠고 43살 말에 제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공동체를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쭉 제가 정리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밖에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은 그 긴 역사를 기도문 형식으로 딱 한 장으로 정리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역사는 은혜와 감사의 현장이 된다. 은혜와 감사의 현장이 된다. 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역사는 불순종과 징계의 현장이 된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음 암송 구절은 느헤미야서 9장 3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년 만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수문 앞 광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들었지만 또 이틀 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창조 때부터 당시까지 긴 역사를 돌아보며 그동안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며 그로하여금 복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형편없을 때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흘리는 눈물과 삼켜가며 흘리는 눈물까지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구역들,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내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에 더욱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와 감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